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우리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에 보면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사실 서로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기도지만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 5절서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되어 있는가를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제 교인들에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하여 결국 사도 바울이나 또 교인들 전체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 전파하는 일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행하라. 행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죠.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말할 때 또 대답할 때. 그래서 삶과 말. 말하고 사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매일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 사는 삶, 즉 말하고 사는 것, 이 삶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 여기 외인이라, 외인이라는 말은 밖에 있는 자다, 이런 말인데, 즉,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안 믿는 자들을 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죄인들을 대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안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어떤 삶이라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목적인가? 왜 사는 건가?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그 우리의 매일 사는 삶을 예수님 전파하는 그 중심으로 풀어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이 무슨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중심으로 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도니 선교니 뭐 멀리 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멀리도 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요. 또 여러분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하여 어떠한 사람한테도 이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뭘 대답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매일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구분을 해버립니다. 세상 삶이라 사실 세상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24시간 사는 삶, 또 주 7일을 사는 삶, 365일 사는 삶을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건 세상 삶이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다 속담을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뭐 무엇같이 돈 벌어서 무엇같이 써라. 여러분은 기독교인같이 돈 벌어서 기독교인같이 쓰는 거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분을 시켜줍니다. 교회에서 아예 구분시켜줍니다. 뭐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돈 벌어서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왜 구분을 합니까? 성경이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예수님 전파한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행하여. 지혜. 뭐 세상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과 2장 공부할 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인데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라. 지혜를 소유하다 한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세상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망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즉 그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슬기 있는 자들이라 지혜 있는 자들이라 이 뜻인데 그들은 예수님 재림 준비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천국 중심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이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삶이 우리가 집을 짓는 걸로 내가 사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그 준비하는 삶. 이게 지금 지혜로운 삶인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지혜 있게 사는 삶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고 천국하고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있게 사는 삶은 뭐냐? 이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됩니다. 왜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이 기독교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삶의 그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그 외에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까? 잘못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욕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예수님이 모독을 당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은 우리 삶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칼빈주의는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데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죄로 예수님께서 모독받으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이 봅니다. 즉 여러분이 말하고 사는 그 everyday 매일 삶이 이 예수님 전파하는데 굉장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실하고 함부로 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래? 막 저런 게 기독교면 나는 안 믿어. 물론 그렇게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꿔 놓으시면 할 수가 없죠. 그게 결정적으로 구원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좀 완벽하게 살 수는 없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타협하고 죄짓고 그래서 그냥 나 하나 뭐 어떻게 되는 거는 그래도 두 번째 문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독당하시고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이런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좀 깊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예수님 뜻대로 해야죠. 지혜로 해야죠. 그래서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누구를 대하고 있는가 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참 이 기독교가 상식 이하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 정말 신사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자기가 지금 사람을 괴롭히면서 정말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면서 욕먹으면 뭐 큰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건 핍박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물론 원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 거기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건 그런 기회를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지혜 있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문이 열렸건 안 열렸건 들어가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여기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이 기독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구절들입니다. 아니 한두 번 얘기하고 멀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예가 달려있는 거지. 그냥 그 영광이 완전히 그 돼지가 그냥 진흙탕에서 짓밟게 되는 그런 거를 감사하고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귀한 겁니다. 싸구려 같이 전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싸구려, 아니 복음이 구걸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듯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다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엄청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지같이 구걸하신 적은 없습니다. 부자 청년한테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는데 그냥 보내십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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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처음부터. 좀 와, 와. 우리 천천히 하지, 천천히. 그러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다 떠나가는데, 다 떠나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또 사랑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다 생각해보고 잘 밸런스를 맞춰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지혜로 행하고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금전적인 걸로 지금 그런 용어거든요. 즉 기회를 사라. 돈 주고 사듯이 기회를 사라.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여야 되지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긴급함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무례하게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건 기회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예수님 그 안 믿는 자에 의하여 짓밟힘을 받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꼭 기회가 생깁니다. 개런티입니다. 그때 놓치지 말라. 긴급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물론 또 이러면 또 안 믿는 자는 웃죠. 야, 너희들은 참 한심한. 2000년 전에 기독교도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고 살더니 너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시면 이제 예수님 전파함도 끝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전파하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급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행하려고 세월을 아끼라. 다 예수님 전파하는 그것과 연관을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즉 은혜 가운데서 하라. 전도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리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참 회개할 일이 많이 있지만 왜 전도한다고 좋게 시작했다가 결국 싸우면서 끝나죠. 그러나 싸우시더라도 은혜로 말을 하라. 즉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감정이 먼저 나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왜 화가 나고 있는지. 내 중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왜? 화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화를 내야죠. 근데 참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집에 가서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으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그죠? 근데 집에 와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화난 것 같이 한 건데도 집에 가면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왜? 압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소금. 소금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선 처음에 이 소금, 간단하게 욥기에 보면은 6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맛을 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즉 그 뜻으로 이 구절을 풀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좀 맛있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막 따분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지가 않으면서 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 뭐 기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성경 읽고 뭐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시려면 그거 여러분 그렇게 잘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먹어보라고 하는데 정말 맛없는 음식을 주면서 여러분이 나도 맛이 없어. 그런데 먹어봐.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돼버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봐도 기독교는 괴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아, 참 예수님 예배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모습 빨리 왔으면 말씀 읽는 게 너무 기쁘고 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귀하고 기쁘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거는 없고 왜 뭐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이 힘들어 죽겠는 것 같이 좀 맛있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좀 내용이 맛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가 기쁘면 정말 예수님 섬기는 일 예수님 예배하는 일 그 예수님이 기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뻐하면 어? 보이프렌드가 생겼냐? 아니면 girlfriend가 생겼냐? 딱 얘기합니다. 왜? 못 감춥니다. 인간들은요, 하찮은 영화를 하나 보고 와서도 자기가 재밌으면 못 감춥니다. 꼭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난 아직도 안 봤는데, 난 봐야 되는데도 다 얘기해버립니다. 지가 좋아갖고. 무슨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나 좋은 거 먹어봐요. 와서 꼭 얘기합니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너 한번 읽어봐라. 너 한번 먹어봐라. 아, 근데 예수님 전하는 거는 참 이상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재미가 없고 자기가 맛이 없고 근데 안 하면 무슨 엄청난 죄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한다 이 말은 이 소금은 깨끗하게 한다. 상처 같은 것을 고쳐준다. 즉 음식의 부패됨을 막는다. 그 음식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 보존하는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면 한번 가서 읽어보죠.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세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거기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냐?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하는 음식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즉 영원성, 그 영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언약이라 이 뜻입니다. 속은 뭐냐? 역대하 13장 5절에 한번 또 가면 역대하 13장 5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즉 여기도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즉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결코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소금.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가서 같이 또 보죠. 출애굽기 30장 35절. 여기 보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죠. 즉 우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에 소금을 고르게 소금으로 고르게 즉 이 소금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즉 우리의 말이 성결한 말로 거룩한 말로 아까는 맛을 내는 것을 얘기했는데 또 소금으로 고르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결국 우리의 그 전하는 말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려면 참 복음만 전해야죠. 부정된 걸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말게 하라. 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 소금이 이 부패하는 것을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보존합니다. 영원히 영원한 것임을 또 말해주고 이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그 제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즉 그 제물이 성결케 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에 또 얘기하면 소금이 참소금이 예수님입니다. 왜? 부패함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또 소금은 뭐냐? 신명기 29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신명기 29장, 22절, 23절.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뭐 이것만 읽어도 되겠네요. 무슨 모습입니까? 소금은 또 하나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소금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물도 성경에 좋은 뜻으로도 쓰여지고 또 나쁜 뜻으로 물이 좋은 뜻으로는 모든 걸 씻죠. 더러운 것을 씻지만 또 물이 심판의 모습같이 여기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벌써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여기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느냐? 그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이 싱거운 세상에 맛을 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나 참으로 이 세상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삶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삶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금이니까.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오늘로서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완전 부패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소금들이 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 뭐 자기가 소금인 줄 몰라서 그런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부패한 세상을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10명만 있어도 5명만 있어도 그런 식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살아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면 즉 숫자가 다 차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인식하고 내가 지금 소금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쉐어할 때 그걸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즉 모든 것을 하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 전파할 그 기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좀 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좀 더 이렇게 기울여 드리려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지금 또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즉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예수님 전파하는 거에 그거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썩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맛을 내고 부패함을 막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소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부패됨에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 이게 또 소금입니다. 아까 그 심판받은 그 나라가 소금같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심판, 여러분과 저 대신 받으시는 그 심판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심판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소금의 삶은, 즉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같이 공부한 내용인데요. 26절서부터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웃어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지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즉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오는 자가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만 명밖에 없는데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저하고 저자하고 붙어서 내가 이길까? 내가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싸워서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대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바보같이 계산해보고도 내가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싸우겠느냐 지금 이런 뜻인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또 됩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힘든 삶이요 고난의 삶이라 그랬는데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소금이. 거기 왜 소금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삶이 소금의 삶이기 때문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난의 삶입니다. 소금의 삶. 그러나 지혜로 행하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합하게 하라.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 어떠한 그 복음의 질문이 와도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거기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즉 천국 소망인데 구원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데 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나타내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즉 사도 바울과 이 교인들이 하시는 일이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 그 말 제가 싫어한다고 했는데 평신도가 해야 하는 일은 대답하는 중심으로 여기 나옵니다. 물론 그 대답을 무슨 내용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share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나가서 복음을 share한다. 즉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이 declare하는 이 선포하는 것과 즉 교회에서의 그 말씀이 공포되는 그것과 개개인들이 나가서 말씀을 share하는 것과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이 선교, 이 전도 이것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여 필요 없는 죄책감을 갖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한 수준에서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죄책감을 가져야죠. 왜? 아니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사니까 내 삶을 이 중심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한테까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답도 같은 내용이지만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르게 해도 예수님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말은 지금 골로새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외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즉 이제 세상 구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유대인인데도 예수님 안 믿어서 그들이 외인이 된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외인들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대답하며 사는 거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은혜로 속은 고르게 함같이 이렇게 사시면 누구를 만나시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 기쁘게 예수님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바울과 그 교인들이 하는 일이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다음에 좀 더 바울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로 목사나 직분자가 하는 일로 말하고 교인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일을 요즘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로 말해서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또 뭐가 같은 것인가 이걸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게 잘못하면 여러분도 당장 일하는 거 다 그만두고 뭐 어디 멀리 가서 세례 주고 예? 모아서 가르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럼 무엇을 하라 그 말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항상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서 예수님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고 결국 나의 삶 전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이 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